소일은 문답, 19문답하고 20문답 제가 질문 읽고요. 여러분과 함께 대답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문답,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죄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죄가 뭐고 또 죄가 어떻게 우리에서 전가되어 내려오고 원죄가 뭐고 본죄가 뭐고 또 그 밖에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참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신 은혜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잘못 다루게 되면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왜 무슨 능력이 있는가도 우리가 사실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잘못 다루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거예요. 뭐냐면 이 죄가 가져다 준 그 비참한 현실이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봐야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심각한 거라는 거를 또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죠. 항상 죄인은 좀 그래요. 뭐냐면 이게 들통이 나서 어떤 벌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자기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걸 생각 안 하고 죄를 짓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어떤 형벌이 따라오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아, 내 죄가 이것이 심각한 거였구나. 이렇게 뭐 그렇게 안 깨닫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이 죄의 비참한 현실을 봐야 돼요. 죄가 가져다 준 그 문제가 그 현실이 무엇인가. 그런데 죄가 가져다 준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을까요? 죄가 가져다 준 가장 비참한 현실을 누가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비참한 현실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죄가 가져다 준 비참한 현실조차도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지옥까지 가는 게 이 죄의 가장 비참한 현실인데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나와서 야 지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천국도 마찬가지고. 그 현실을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십자가 복음 속에서만 이 죄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다 요번 이제 19문답까지 죄의 결과와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시켜 주시고 보내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현실인지를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좀 깨달아야 되는 게요. 우리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요. 이 죄가 가져다 준 그 비참한 현실에 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죄인은 너무 죄에 대해서 무디기 때문에 내 비참한 현실을 항상 다른 데서 찾아요. 내 육체적 현실, 세상적 현실,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현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찾는 이런 데서 다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남보다 좀 못한 게 비참한 거죠, 항상.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죄가 가져다 준 비참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거기에 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자기 아들까지 바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장인가 2장에도 보면 그 이름을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다른 걸로 얘기하면 안 돼요. 죄와 죄가 가져다 준 모든 결과와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다른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벗을게요. 그리고 이 죄와 죄가 가져다 준 비참한 현실을 더 많이 깨달아야, 더 많이 알아가야 예수님이 주신 은혜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거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러니까 탕감을 더 많이 받은 자가 감사할까요? 작게 받은 자가 감사할까요? 더 많이 받은 자가 감사하겠죠. 당연히. 10불 빚진 자가 그, 야 내가 10불 눈 감아주지 하는 거하고 100만 불 빚진 자가 내가 100만 불 없던 걸로 해줄게. 뭐 없던 거는 아니죠.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10불 갚아줄게 하는 거하고 100만 불 갚아주는 거하고는 이 문제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자기 피로 갚아주셨을 때에는 우리의 감사가 정말 어느 정도로 우리가 넘쳐내야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거 있죠. 회개. 회개라는 것은 이 죄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부터가 회개인데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은 그것도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도 깨닫지만 우리 죄의 그 비참한 현실조차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대신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비참한 현실을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시고요. 이상하게 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 죄를 선포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미링, 그렇죠? 구역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여간 그 이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우리가 거의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표현까지 그런 예까지 드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현실을 알려주시거든요. 뭐 예수께서 옛날에 한번 본 거 생각나세요? 이 막 몸파는 여인같이도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 돈을 받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막 찾아다니면 하여간 너무나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모습으로 그 표현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죄인들의 반응은 아니 뭐 저렇게 하나님이 난리야.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야. 항상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아무리 죄를 선포해도 세상에서는 아 내가 뭐 그 정도까지 죄인이야? 뭐 지옥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이야? 그걸 깨닫질 못해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딘지.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방탕하는 이런 자녀들을 봐도 부모가 볼 때는 저건 심각한 거거든요. 저대로 가다가는 제 인생은 끝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내 주위에 있는 애들은 다 저렇거든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몰라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죄인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줘도 우리 다 그렇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죄인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어둠은 어둠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빛이 뭔지를 몰라요. 빛이 비춰져야만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빛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죄인들은 이 죄인됨을 이렇게 심각하게 인정 안 하고요. 근데 인정 안 하는 게 자기가 감추고 덮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비참한 현실을 죄에서 찾지 않고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서 찾아요. 지옥은 절대 안 믿죠.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뭐 인과응보? 뭐 그 정도? 뭐 내가 잘못하면 좀 뭐 벌 받지 않을까? 뭐.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하나도 비참하지 않거나 그 비참함의 정도를 완전히 이렇게 줄이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종교가 다 그래요. 저 이단들도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제가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착착착 해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요새 또 옛날에는 왔는데 막 제가 대답을 막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요. 막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요새 또 안 와요. 제가 없을 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10분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혼을 생각해서라도 복음을 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신이 10분 뭘 믿으시는지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나도 10분 기회를 달라고. 이제 해가지고 짝짝짝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부터, 예, 분명히 걔네들은 그것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총자르를 잡든 전쟁이 안 나가든, 오케이, 그거는 오케이. 그러나 신성 이런 것은 잘못된 것. 또 한 가지가 지옥을 안 믿어요. 죄의 비참한 현실을 지옥까지 안 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비참함이 그 정도로까지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해요. 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한심한 사랑인지 보세요. 지옥 심판에서 자기 독생자를 바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건져주는 사랑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없어지는 것에서 그냥 천국, 예? 천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이래요. 이단들이나 무슨 뭐 세상 종교나 이 죄가 가져다 준 비참함의 정도가 너무나 약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이 인정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십자가는 거리 끼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인정하게 되면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생. 내가 어느 정도로 죄인이었길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와서 저렇게 지옥 심판까지 내 자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나. 이걸 인정하기가 쉽겠어요? 죄인들이? 우리는 진짜 이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이걸 인정한다는 자체가 내가 뭐 얼마나 그거를 깨닫고 막 그냥 회개 기도를 하나하나 이거는 두 번째고요. 이걸 인정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만큼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로 찾아오는 삶의 비참함,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 비참한 상태를 전부 다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락의 결과로 찾아오는 삶의 비참함은 어디에서 fully, 완전하게 드러나 있냐 하면 십자가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와서 봐야 돼요. 세상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토요일 문답에 보면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네 가지를 얘기하세요.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두 번째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을 겪게 되고, 세 번째는 죽고, 네 번째는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교제 끊어지는 거 뭔 상관이야 이러고 살아가겠죠. 뭐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 뭐 내 삶이 뭐 어떤데? 뭐 생전의 비참함? 아, 그럼 너도 나도 다 겪는 건데. 죽고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까지 가야죠. 예, 첫 번째로 찾아오는 이생의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쳐지고 교제가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골로새서 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조금 잘못 오해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자체는 나누고 싶고 함께 참여시키고 싶고 이런 거라는 거죠. 내 것만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이기적인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도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신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와 나누시기 위해 이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우리와도 나눠주시고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도 맛보게 하셨다는 거죠.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평강과 그 만족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다 교제와 관계에서 오지 않나요? 나 혼자 관계 아무것도 교제도 없고 그냥 나 혼자 돈을 이렇게 많이 벌으면 행복해요, 그 사람? 절대 아니죠. 기뻐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기독교의 그 참 기쁨과 만족은 누릴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많이 알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막 성경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혀 관계와 교제가 없이 살아가요. 그게 기쁨과 만족이 있을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없어요. 그건 올바른 건강한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자식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그렇죠. 그런데 깨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지면서부터 인생은 진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끼리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지금 완전히 하나 되는 관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고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어느 정도 일반은혜로 남겨주셨지만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건 없습니다. 하나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에.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을 거다. 그날에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그날에 완전하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될 때. 그러나 이 관계가 깨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기는 자체가 벌써 죽음이에요. 벌써 살아있으나 죽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일반 은혜적인 것으로 이제 안 믿는 자건 믿는 자건 남겨주신 거지만 그거는 진정한 참 기쁨과 감사와 만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기쁠 줄 알아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만족을 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진정한 거 없어요.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아무리 가족관계가 똘똘똘 뭉치고 뭐 행복하고 해도 결국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인생이 그렇게 이 타락의 결과로 비참함이 찾아왔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쭉 보시면은요. 이 9절 읽지 않아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이브가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뭐 했죠? 죄를 짓자마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요. 피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예? 그냥 아빠 하고 나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얼마나 즐거운 친교를 나눴겠어요. 아, 이브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뭐 누구 이름을 이렇게 줬는데 어떠세요? 엄청난 교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즐겁고 기쁜 교제가. 그게 죄 때문에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교제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어떻게 하셨나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임재에서 쫓겨내야 했습니다. 죄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가죽 옷 입혀주시고 제사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가서도 제사를 드리면서 하게 되지만 이렇게 양편 다 교제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 약속에 대해 언약에 대해 멀리 있던 외인들. 그러니까 멀리 있다는 거는 이 무슨 소리냐면은요. 왜 그 가인이 이 죄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에덴 동산에서 나누다가 죄를 지으니까 이제 동편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인도 그 동편으로 쫓겨난 곳에서 아벨까지 죽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예배를 했죠. 가인이 동편으로 더 가요. 계속 동편으로 가서 노시라는 곳에서 이제 성을 쌓고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리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동편문을, 성전문을 열어놓고 이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삶으로 지금 인간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이 삶에서 없애고 죽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예전에 하나님 원수되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대요. 허망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되죠. meaningless. 그러니까 meaningless한 life예요. 왜? 그 가장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뭐 아무리 뭘 살아도 그게 다 meaningless life라는 거죠. 의미 없는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얼마나 무지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그 어두워진 마음이면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헛된 것을 쫓아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돼요. 무감각한 거예요. 누구처럼. 그 뭐예요? 병. 문둥병자처럼. 그 썩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막 죽어져 가는데도 무감각하다는 거죠.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둬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삶이에요. 아무리 뭐 의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삶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다 이런 삶이죠. 다 헛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물론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루며 살아가야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현실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린 그런 삶으로 이제 시작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전부 헛된, 허망한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삶이 다 미닝풀이죠. 이제는 헛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 어쨌든 이렇게 가장 그 첫 번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교제를 합니다.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셔서 교제 나누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설교 시간을 했잖아요. 예배도 교제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앞에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교제 나누세요. 멀리 미루지 마세요. 그 자리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로 나누시라고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계신 걸 바라보고 그 즉시 회개하고 감사한 거 있으면 그 즉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첫 번째밖에 못 봤지만 다음 시간에 다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생의 모든 비참함, 죽음과 지옥의 형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기쁨으로 기도에 힘쓰시며 교제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기도로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시며 정말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지금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현실을 더욱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또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과 또 천국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이 늘 자리 잡고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